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를 향해서는 문안과 축복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저가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개념이에요. 은혜가 뭐죠? 은혜란 너무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베푸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란 너무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 사함 받은 것 은혜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입은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 이 모두가 다 큰 은혜인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요,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착해서 의로워서 행위가 선해서 혹은 무슨 큰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선하지도 의롭지도 못합니다. 자격을 말하고 조건을 말하면은요, 우린 천국 가기에 딱 맞죠.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게 하셨나니?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알아서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결혼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스몰 웨딩이었었어요. 그 예식에 가보니까 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자리를 준비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불러주시지 않으면 제가 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본 결혼 예식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축복해줘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 근데 아무리 의리가 있어도요. 예? 초청받지 못하면 자리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혼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초청받은 자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혼인잔치집이에요. 이곳에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오직 초청된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전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 아버지의 나라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요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올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부르실까요? 누구를 부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택해 두셨어요.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이나 악이나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 베푸실 자를 택해 두신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누구 안에서 부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십시다. CBS 기독교 사회주의 방송 또 유튜브 채널 이 CBS 기독교 이 사회주의 방송에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C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잘잘법이라고 있는데 거짓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WCC, WEA 등 세계 교회 연합 기구들이 다른 종교,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복음을 자꾸 용인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선포해 주시는 진리와 다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데요, 왜 부르셨을까요?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다 한때는 강한 나라들이었었지만 다 무너지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도, 또 앞으로 등장할 어떤 힘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질 거예요. 땅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피었다가 반짝였다가 시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도, 또 건강도, 생명도, 아름다움과 영광도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곧 시들어버려요. 곧 죽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다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사모하세요? 이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먼저 천국은 죄와 사망, 마귀의 저주가 없습니다. 때문에 슬픔과 눈물, 질병과 고통도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 한숨과 절망도 없고, 이별의 아픔과 죽음 등 죄로 인해서 겪는 저주가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은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홍보석, 녹보석, 황옥, 황금길,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 이 천국을 보석들로 표현하는데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언어로는 이게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땅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 뵙십시다. 우리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우리 천국 가면은요, 우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거예요. 지금 우리 얼굴은 좀 별로죠. 옆 사람 모르게 한번 살짝 보십시오. 확실히 별로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죄로 망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천국에 가면은요, 못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못생긴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못생긴 얼굴로 천국 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새 몸으로, 죄 없는 회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못생긴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또 천국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완전한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다 친절하고 다 거룩하고 보기만 해도 좋을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향한 더 좋은 찬송을 올리게 될 겁니다. 천국에는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노래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운 목소리로 노래 잘하도록 변화시켜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더 좋은 찬송을 주께 올리게 될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를 전하다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다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은 구원 얻은 성도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의 함성이 찬송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기적의 현장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이 찬송했었습니다. 모세가 선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창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합시다. 누가 뭐 시켜서 한 게 아니었었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구원하시는 능력과 위엄 앞에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함성, 찬송을 올렸었던 거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일어납니다. 저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니.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바로 찬송인 거죠. 여기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를 불러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하다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편지를 쓰다 말고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거죠. 구원 얻은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찬송입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찬송하고, 아름다운 산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의 그 아름다운 솜씨를 인하여서 또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또 어려운 때에도 찬송하고, 늘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찬송하십시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어느 자리에서든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찬송도 할 수 있고 또 속으로도 찬송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감동 주실 때마다 찬송 올려 드리십시다. 택함 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겐 이렇게 영원한 영광의 일을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땅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단어를 나열하고 있어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비슷한 단어들이고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하게 하신다. 헬라식 발음으로 카타르티세이,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 수리해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찢어놓습니다. 망가뜨려요. 우리의 삶과 인생도, 가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찢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그 찢어지고 망가진 것을 수선하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성도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둘째로요, 굳건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는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이길 정도로 강해지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게 하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잠시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점점 성화되어서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도 마시고요, 어렵지만은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몇 사람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루아노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쓴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인데요,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실루아노가 대피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주면 옆에서 실루아노가 받아서 적었었던 거예요. 여기 실루아노는 바울과 2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었던 실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실라는 헬라식 발음이고요, 실루아노는 라틴식 발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이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실하다.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는 faithful이에요. faithful, faith, 믿음, full, 가득함. 그래서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실루아노가 그랬었어요. 그는 신실했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자였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바울과 함께 2차 선교행 가십시오. 네, 순종하면서 갑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쓰고자 받아 적으라 하니까는 또 묵묵히 옆에서 이 복음의 서를 받아 적습니다. 이 사람이 실루아노였었어요. 그는 신실한 자, 믿음이 가득한 자로서 묵묵히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돕고 지원하던 자였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실루아노와 같이 신실한 종, 믿음이 가득한 형제라는 이름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었고요. 그 다락방의 주인이었었죠. 이 마리아는 복음에 헌신된 부인이었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드렸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고요. 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하셨고요. 사도행전 12장에 교회 이 베드로가 감옥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구원해내시죠. 그 교회가 기도했었던 장소, 그것이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귀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 마가를 복음을 위해서 또 귀하게 구별하여 쓰십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가를 사랑했었던 거죠. 그리고 영적인 후계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가를 크게 인정했었던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 실루아노와 같이 또 마가와 같이 교회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좀 목사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들로 구별되어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에 베드로가 이제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맞춤이란 친밀함과 존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돌아보라. 친밀하게 함께 신앙하라 라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셀 예배도 함께 올리십시다. 교회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다. 돌잔치가 있을 때, 결혼이 있을 때, 혹은 장례가 있을 때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십시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수지방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충만히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